개인적인 사역. 로마에 있는 동안 예수는 도래할 천국에서 훗날의 제자가 되도록 남녀들을 준비시키는 일에만 여가 시간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수집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수많은 인간과 접촉할 때마다 예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는데, 즉 육신 속에서 사는 인생에 대하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려 했고, 또한 그 인생을 더 풍성하고 값어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행하려고 애썼다. 이 몇 주 동안의 종교적 가르침은 열두 사도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대중의 설교자로서 그의 후반기 생애의 특징을 이룬 교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의 요지는 항상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이요 그의 자비가 진리라는 것과 함께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신앙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사회적으로 접촉할 때 예수의 통상적 방식은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런 면담은 흔히 그가 질문함으로 시작됐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함으로 끝나곤 했다. 그는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함으로 가르치는데 똑같이 노련했다. 대체로 가장 많이 가르친 사람에게 가장 적게 말했다. 그의 개인 사역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면서 낙심하는 필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동정심 많고 이해심 많은 이 사람에게 자기 혼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의 실제 어려움을 바로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즉시 도움이 될 제안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예수는 당장 기운을 북돋우는 말과 즉시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이 애정어린 아버지의 자녀라는 소식을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전하곤 했다. 예수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이런 식으로 애정이 넘치고 정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만남을 이 영역에서 거의 500명 이상의 필사자와 갖게 됐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여러 인종에 대한 지식을 획득했다. 그는 자신의 지상생애 가운데 비슷한 어떤 기간 중에서도 이 6개월을 가장 귀중하고 견문을 넓힌 시기 가운데 하나론을 강조했다.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그토록 재능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세계의 중심지에서 수많은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은 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활동할 수는 없었는데, 이들은 어떤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더 흔히 어떤 교육계획 사업이나 사회개혁 또는 종교운동을 위하여 그가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얻으려 했다. 그런 제안이 12번 이상 들어왔고, 각각의 경우마다 적절한 말로 또는 진절한 봉사를 통해서 영적 고결함에 대한 어떤 사상을 나눠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예수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정치와 정치가의 수완에 관해서 어떤 로마 원로원 의원과 이야기했고, 이 입법부 의원은 이렇게 예수와 한번 만남으로 크게 감명받았으며, 정부가 국민을 후원하고 부양하는 관념으로부터 국민이 정부를 후원하는 개념으로 통치제도 방침을 바꾸도록 동료들을 설득하려고 헛되게 애쓰면서 여생을 보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에 대해 어느 부유한 노예 소유자와 이야기하면서 하루 저녁을 보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튿날 자기 노예 117명에게 자유를 주었다. 저녁 식사 때 어느 그리스인 의사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는 환자들이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혼을 지녔음을 말해줬고, 그리하여 이 유능한 의사가 더 광범한 봉사를 동료에게 베풀려고 애쓰도록 만들었다. 그는 모든 계층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그가 로마에서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는 공중목욕탕이었다. 난잡한 성행위가 거기서 유행했으므로 그는 친구들과 목욕탕에 동행하기를 거절했다. 티베르 강변을 걸으면서 그는 어느 로마 군인에게 말했다.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용감해라. 담대하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 만큼 성장해라. 내가 상관들에게 복종하듯이 너의 낮은 본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본성에 복종하게 해라. 선을 존중하고 진리를 찬양하기 바란다. 추한 것 대신 아름다운 것을 택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 내 동료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해라. 그는 공개 토론회에서 연사에게 말했다. 너의 웅변술은 만족스럽고 논리는 감탄할 만하고 목소리는 호감이 가지만 너의 가르침은 조금도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너의 영적 아버지이심을 아는 영감어린 만족감을 내가 즐길 수만 있다면 어둠의 속박과 무지의 노예 상태에서 동료들을 해방시키는데 너의 말솜씨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후계자가 된 마르코스였다. 그들이 시몬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도전하면서 담대하게 새 복음을 계속 전파한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억울하게 고발당한 어느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는 그와 함께 지향판사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변론하도록 특별 허락을 얻은 후에 놀라운 연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의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며 위대한 나라일수록 가장 미천한 시민도 부당함을 겪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단지 돈과 세력 있는 자에게만 법정에서 공의를 보장하려는 나라에는 재앙이 있으리라. 잘못을 범한 자를 벌하는 것뿐 아니라 결백한 자를 풀어주는 것도 지향판사의 신성시되는 의무다. 법정의 공명정대함, 공평함 및 성실성에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다. 참된 종교가 자기 위에 세워지듯이 시민정부는 공의 위에 세워진다. 그 재판관은 사건을 다시 심리했고 증거를 면밀히 검사한 후에 그 죄수를 석방했다. 개인으로서 사역한 이 기간에 예수의 전체 활동 중에서 이 사건이 공개적 양상에 가장 가까웠다.